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후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탄도 로켓 화성 14형이 오전 9시 북한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돼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 발사가 최대 고각 발사로 체제로 진행됐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륙간 탄도 로켓은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해 933km의 거리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로켓 발사 과정을 현지에서 직접 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지상 배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이 동해상에 떨어지기 전 37분간 추적했다며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북한이 방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 사람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라고 올렸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이것을 더 견뎌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아마도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이 난센스 같은 상황을 완전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성공 발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경상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유관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과 발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규정을 위반하고 발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독립기념일 휴일인 4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군사, 외교 당국자들이 참석한 긴급회의가 열렸다며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날 회의에 국무부와 국방부의 최고위급 관료들이 참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의 목적이 실제로 ICBM이 발사됐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할 신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전투기와 함정을 포함한 미군 전력의 추가 배치와 추가 제재 등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일 모스크바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 공조해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신들의 이 같은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단계적 프로그램과 북한의 핵활동 동결과 미한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중국의 구상에 기반해 한반도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의 구상을 촉진하기로 시 주석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3일 회동에서는 미국의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가 영내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군이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사실상 수도인 라카의 올드시티를 둘러싼 장벽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은 3일 성명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ISIL의 격렬한 저항을 극복했으며 공습을 통해 라피카 벽에 25m 길이의 틈 두 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라크 정부군은 이곳에 300에서 500명 정도의 ISIL 병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팔미라 유적과 알누리 사원을 고의로 파괴하고 라피카 벽과 병원, 학교 등을 탄약고와 전투 진지로 이용했던 ISIL과 달리 연합군은 민간인들을 보존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저는 오늘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드러났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20만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합니다.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지도자가 그렇게 할 일이 없냐며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국제인권 전문가들과 미국 내 탈북민들이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로 무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4일 오후 특별중대 보도를 통해 국방과학원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인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화성 14형이 평양 시간으로 4일 오전 9시 북측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돼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했으며 일본해, 즉 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조선중앙TV는 발사 하루 전날인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 14형 시험 발사 단행을 친필로 직접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핵 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20만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합니다.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한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했다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실제 ICBM이라면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4일 오전 9시 40분쯤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쪽 바다를 향해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930km로 추정됐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엔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노재천 공보실장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40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불상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 비행 거리 등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4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결코 오판하거나 시험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처럼 무모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이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급으로 판명될 경우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번 미사일이 ICBM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들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이번에 쏜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지난 5월 15일 발사한 화성 12형보다 높은 2,300km 이상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 미사일이 ICBM급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 미사일이 동쪽 방향으로 약 40분간 900km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떨어졌다며 고도는 2,500km를 크게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 정권이 4일 시험한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 비행장 근처에서 발사돼 37분간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며 ICBM보다는 지상 배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ICBM은 통상 사거리가 5,500km 이상이 돼야 합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미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 역시 미군 대변인을 인용해 미군의 초기 평가 결과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트위터에 북한이 방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 사람은 할 일이 그렇게 없나라고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이 사람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과 일본이 이것을 더 견뎌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아마도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이 상식적인 상황을 완전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ICBM으로 결론이 날 경우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더욱 격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930km, 최대 고도는 2,300km 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군 당국이 관련 정보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이긴 하지만 이런 추정치로 미루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번 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ICBM의 기준 사거리인 5,500km를 훌쩍 넘어 8,000km는 좋게 날아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설사 ICBM급 사거리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핵미사일로 기능하려면 풀어야 할 기술적 난제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이나 핵탄두 경량화 등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도 관련 실험을 계속하면서 핵 고도화를 향한 도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가적으로 탄도 폭발 실험이라든가 뭐 기폭 장치하고 연결된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한 실험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만약 필요로 하다면 지금 핵 실험 같이 핵탄두를 좀 더 경량하고 소형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핵과 미사일의 질과 양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가 협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그리고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ICBM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협상보다는 핵무기 보유를 향해 질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고 교수는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앞세워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중국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불만을 표시할 테고 또 중국도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시진핑 체제도 상당히 아마 북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 마지막 남은 원유 지원 수출 중단 같은 카드를 빼들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했던 한국의 문재인 새 정부도 대북 압박으로 태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압박하되 대화에 방점을 두는 합의가 있었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로 압박 국면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대화 모드에서 사실은 강국 모드로 물론 이제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또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역시 대화보다는 압박과 강제 쪽으로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이번 주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큰 그림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로 이런 전향적인 구상들을 발표하기엔 상당한 부담이 생겼다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남북 태권도 교류를 시작으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통해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높이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청내 브리핑에서 안보리 유관 결의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과 발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규정을 위반하고 발사 활동을 진행하는 걸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두 차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가 입수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ICBM이라고 발표하자 다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 정권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ICBM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엔 최대의 비행거리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신중히 분석을 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 북한 정권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딴 실험을 통해 ICBM 능력을 증대하면서 개발 속도를 단축시키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온라인 매체인 더 인터셉트가 입수해서 공개한 필리핀 정부의 기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해 김정은이 운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 1월 초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 북한의 ICBM 개발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13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ICBM 능력이 증대되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국가를 보호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분명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ight now, I believe we can protect the nation, but as we look,
매티스 장관은 또 김정은 정권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저지하고 군사적 방안 등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장은 지난달 7일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지난 6개월 동안 탄도미사일 기술을 진전시키고 이를 입증한 것이 큰 우려를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It is incumbent upon us to assume that North Korea today can range the United States.
모든 준비는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어떤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가능할 것인지 내다보는 것에 더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토머스 아비 국방부 전략기획 담당 차관보 대행도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지난해부터 전례 없이 잦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운데 많은 경우가 실패로 간주되지만 북한은 실패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5월 23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 have not reached that capability yet.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리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밝혔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나가고 있지만 아직 그런 역량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같은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현재의 궤도를 유지한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에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left on its current trajectory, the regime will ultimately succeed in fielding.
실전 배치 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북한 정권의 개발 의지가 확고하고 그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길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튜어트 국장은 북한 정권이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설계의 문제로 시험 발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미국과 달리 시설 안전 기준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완성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유럽에 있는 나라 라트비아가 대북 금융 제재를 어긴 혐의로 자국은행 세 곳을 제재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고객들의 북한 관련 거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트비아의 재정자본시장위원회 FCMC는 자국은행들이 북한과 관련된 돈세탁, 테러지원 방지 규정과 대북 금융 제재를 어긴 데 대해 이들 은행에 벌금 약 72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FCMC는 라트비아의 금융감독 기구입니다. 벌금이 매겨진 은행은 라트비아의 지역투자은행, 발티쿰스은행 그리고 프라이빗은행 등 세 곳입니다. FCMC는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재무부와 협력해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5년과 2015년 사이 해당 은행들의 몇몇 고객이 해외에 등록된 회사와 복잡한 경로를 이용해 북한 사업체에 돈을 보냈습니다. FCMC는 돈이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바로 간 것은 아니지만 대북 금융 제재를 피하려고 중개인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엔과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는 금융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북한 기관이나 개인을 위한 돈 세탁이나 이들과의 금융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FCMC는 해당 은행들이 고객들의 금융 거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제재가 예방적 차원의 조처로 해당 은행이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은행 가운데 지역 투자 은행에 벌금 64만 달러가 부과됐고 나머지 두 은행에 각각 4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라트비아 FCMC는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만일 자국 내 다른 은행이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 전문가들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도 국무부의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할지 여부를 심사 숙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is under we're contemplating that right now. We've not come to any kind of decision on that matter just yet.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원비어 씨 사망을 계기로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어떤 결정에도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를 자세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국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State Department has long warned Americans not to travel there.
국무부가 오래전부터 미국인들에게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비어 씨 사망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무부의 관련 움직임은 현명한 조치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에서는 아주 사소하거나 무고한 행동이 체포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미국인들을 비롯한 외부 세계는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 씨 사건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모든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엄격하게 지키는 미국이 여행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만은 그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미국 주민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모든 미국인 인지를 석방하고 모든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때까지 여행사들이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북한 여행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The arbitrary application of law by North Korea means that anybody can be detained for any.
북한에서는 당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누구든 체포될 수 있으며 북한은 혐의를 날조해 장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버트슨 부국장은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전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가 구체적인 여행 금지 이유와 요건들을 밝히면 그때 휴먼 라이츠 워치의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미 국무부의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탈북자 구출과 재정착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인 재미 탈북민연대 조진혜 대표는 미국 정부가 강경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강경하게 해서 문을 닫고 더 이상은 우리 자국민이 들어가서 해를 당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강경한 대책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 대표는 북한같이 위험한 곳에 가서 그 위험을 즐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대표는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여행 경비가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국 서부에 정착한 탈북자 제임스 리 씨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런 걸 금지를 안 시키면 계속 저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뭐 죽든 다치든 아니면 잡히든.
제임스 리 씨는 미국인들이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위험한 모험에 도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일부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절반 가까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함경남도에서 공동조사단을 파견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최근 가뭄으로 북한 농경지 5만 헥타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3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자료에서 올해 1월 1일에 북한 내 강수량이 평년보다 30에서 80%가량 감소해 북한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남포시 주요 농경지가 가뭄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어 피해 지역 일부 농작물의 수확량이 작년과 비교해 30에서 5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북한 당국과 국제적십자사, 국제대북지원기구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황해남도를 방문해 가뭄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물 공급과 관계시설의 주요 원천인 저수지의 저수율이 매우 낮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트럭을 이용해 물을 공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도 최근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유럽연합협조대표부, 스위스외교부협조사무소, 국제적십자사연맹 관계자들이 가뭄 피해를 가시는 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의향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연구원장도 30일 VOA에 올해 북한 가뭄이 심각하다며 올해 임무작 작물과 가을 작황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의 그 저수지의 저수율도 굉장히 낮고 모래잎뿐만 아니고 밭작물에도 다 들어가는 거죠. 옥수수 농사도 이미 옥수수도 이미 이식을 했지만 그게 이식을 했다고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모래기도 물론 부정적인 것일 거고 금년도 가을 작황은 뭐 미리 이제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지금까지의 그 기후 조건만 놓고 본다면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권 원장은 현재 저수지나 하천을 통해 물을 공급할 수 없는 농장은 가뭄 극복을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물 원천을 찾아내 우물이나 굴포, 관정 등의 방법을 동원해 물을 공급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최대 수출품인 무연탄은 석 달째 수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 청소 자료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약 4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9% 증가했습니다. 대중 수출은 약 1억 1천만 달러로 34% 줄었고 수입은 3억 2천만 달러로 33.6% 증가했습니다. 대중 수출 순위에서는 편물을 제외한 의류가 1위에 올랐습니다. 수출액은 약 4,50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20.3%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의 하나였던 무연탄의 대중 수출은 5월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산 무연탄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에 따라 수출이 제한됩니다. 특히 지난해 말 채택된 유엔 결의 2321호는 올해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월 19일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올해 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편물을 제외한 의류에 이어 광, 슬래그, 회 품목이 약 2,400만 달러로 2위에 올랐고 수산물이 약 1,3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 슬래그, 회 품목 중에는 철광석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기간 철광석 수출은 약 32% 증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지난 1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전기기기와 부품으로 약 3,100만 달러가 수입됐습니다. 이어 보일러 기계류가 2위, 인조 필라멘트 제품이 3위에 올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교역이 전면 금지된 금, 티타늄, 마냐듐, 히토류, 은, 니켈, 구리, 그리고 아연의 중국 수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 품목과 함께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된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의 수출도 없었습니다. 대북 교역이 제한되는 항공유는 이 기간 약 300만 달러어치가 팔렸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제품은 약 370만 달러어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그 밖에 이 기간 쌀의 대북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약 200만 달러치가 수출됐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 오스틴 현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스틴 현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Yeah. Yeah, 세계의 교차로, 우주의 중심, 불야성의 거리로 알려진 세계적인 관광 도시 뉴욕 맨해튼. 30대 탈북 남성 오스틴 현 씨가 이 지역에서 산 지 3년이 됐는데요. 맨해튼의 번화가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떨어진 컬럼비아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뉴요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뉴욕에 사는 학생으로서 좀 이렇게 즐기고 계시나요?
뉴요커가 사실은 되게 겁나 멋있는 단어예요. 되게 뭔가 되게 당당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뭔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 어떤 이런 대명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뉴욕에 살면은 진짜 제가 만난 뉴요커들, 그리고 또 저 자신도 뉴욕에 살지만 여유 없이 살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왜냐면은
유학생으로 온 만큼 오스틴이 생각하는 그런 뉴요커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중에는 거의 뭐 없어요. 뭐 할 수가 없어요. 학교 안에 사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방학 이렇게 되면은, 방학 정도 되면은 그때 돼서야 이렇게 뉴욕, 아 어디 가야 되지? 아 브로드웨이 가서 시어나 한번 보고, 영화도 한번 보고.
중남부 텍사스에서 단과대학을 다녔던 오스틴 씨. 컬럼비아 대학생의 삶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느 유학생들처럼 용돈을 벌기 위해 시간제 일을 할 짬도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텍사스에서 투잡을 뗐어요. 근데 뉴욕 와서는 못하죠. 공부하기도 바쁘고 누구나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텍사스에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두세 시간만 공부해도 A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 세 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도 A가 나올까 말까인데.
탈북 이후 처음 인생의 커다란 도전을 선물한 컬럼비아 대학교와 오스틴 씨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에 미국 왔어요. 네. 근데 6년 전에 텍사스 가기 위해서 미국에 왔죠. 근데 텍사스로 가기 전에 뉴욕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텍사스 가면은 좀 많이 다르니까 뉴욕으로 꼭 한번 오라는 거예요. 7일 놀다가 텍사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또 다음 날에 그 권사님이 그 투어를 끊어주셨어요. 동부관광 투어.
오스틴 씨는 부담 없이 관광할 마음이었습니다.
저 케이타운에서 점심 먹고 오후 관광지 왔는데 그게 바로 컬럼비아 대학인 거예요.
관광 자체가 미 동부 명문 대학을 탐방하는 일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컬럼비아 이름은 뭐 당연히 들어봤고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그게 뉴욕에 있는 줄 몰랐고 첫 번째. 어딘가 동부 어딘가는 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뉴욕 시티에 있는 줄 몰랐어요.
네. 6년 전 관광객으로 처음 컬럼비아 대학교 정문을 들어설 때 그 느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오스틴 씨.
그 느낌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곳도 있나? 딱 들어와서 이 너무 예쁘게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세상에.
쭉 뻗은 맨해튼 116가와 브로드웨이 두 길이 만나는 곳에 14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 오스틴 씨는 칼리지 워크라고 불리는 학교 진입로를 걸으며 이야기합니다.
이런 데 와서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깨달았죠. 아, 내 때는 안 되고 내 자식쯤 되면은 그때쯤 되면 한번 어플라이를 해볼 수 있겠구나.
이후 오스틴 씨는 예정대로 텍사스에서 2년제 단과대학을 다녔습니다. 단과대학을 마친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요. 좌절에 빠져있던 오스틴 씨는 새로운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두리아나 천견 목사님을 통해서 장학재단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학교 좀 안 된 거는 좀 안 됐지만 왜 더 좋은 학교들 지원 안 했냐? 아이비리그는 왜 지원 안 했어? 야, 뭐 콜롬비아 같은 대학도 있잖아. 지원해보지 그러는 거예요. 저 너무 좀 충격 먹어가지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한번 지원해봐라.
일주일을 고민했다는 오스틴 씨.
하겠습니다. 아이비리그들에 제가 도전을 하겠고 대신 저는 텍사스 1년 더 있어야 됩니다. 잡을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고 흑인 동네에서 그 뷰티스 플라이에서 흑인들 대상으로 가발, 뭐 매니큐 이런 거 팔고 있었어요. 대신 일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공부를 좀 되니까. 그래서 오케이 대신 서포트 할게. 그분들도 대단하죠.
오스틴 씨는 그 후 1년 동안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원생의 개인 지도도 받았습니다. 유학생이 치러야 하는 영어 시험 토플과 미국의 대학교 입학 시험인 SAT 시험도 다시 치렀습니다. 마침내 컬럼비아 정치학과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된 첫 번째 탈북자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탈북자분들이 대학 특혜가 있잖아요.
네네.
탈북자로서 특혜 같은 게 있나요? 해외 학교 지원하실 때도?
뭐 당연히 저희 에세이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세이가 미국 대학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맞아요.
네.
근데 다른 학점이나
그렇죠.
다른 점수들이 받침이 안 되는데 스토리 하나만 갖고는 근데 중요한 건 학교가 이 학생을 받았을 때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우리 학교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냐, 우리 학교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한 탈북자 청년의 가능성을 본 사람들이 이 청년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어려웠지만 오스틴 씨는 이를 감당해냈습니다.
점수 어땠어요?
페일은 없었어요. 근데 아 정말 C도 나와봤던 적도 있고 이게 이지 A를 주는 수업들도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는 없고 근데 그런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왜냐면 그런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노력을 되게 상당히 평가하시고 근데 반대로 정말 안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전공 과목에서 점수는 대부분 학생들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고 근데 평균으로 저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
네.
학비는 학교와 후원단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돈이 얼마나 차지하나요?
한 40%가 장학금인 것 같아요. 커버가 되고 나머지 60%는 내야 되는 거죠. 아, 저 장학금 주는 기관이 있어요. 저는 여러 군데는 아니고 두 개를 받네요. 그러면 하나는 튜션이고 하나는 리빙이니까. 그렇죠. 저도 꼬박꼬박 제 그 성적표를 계속해서 학기마다 보내드려야 되고 그러면 조금 내려가면은 한마디 하시죠. 이번에는 좀 힘들었나 봐.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학교 교정을 걷다 커피를 사러 들어가는 오스틴 씨.
커피 자주 드세요? 매일 마셔요?
커피는 얼마 전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한동안 안 마셨어요?
한 1년 반 정도 못 마셨죠. 콜롬비아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이런 거 하루에 두세 잔씩 마시면은 이게 나중에 위염에 걸렸어요.
그럼요.
위가 못 견디더라고. 그래서 파이널 마지막 기말고사 때 위염에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몸이 너무 아파서 커피를 끊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커피만 봐도 아팠죠. 막 이런 거예요. 오일 안 먹고.
오스틴 씨는 다시 커피를 마십니다. 이제는 한인 학생 회장으로서 할 일도 학점을 따기 위해 커피에 의존하며 새벽 3시까지 늘 깨어 있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커피를 즐기듯 이제야 뉴욕 구경도 제대로 해보는 오스틴 씨. 오스틴 씨는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스틴 현 씨의 두 번째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현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위원이 남북한 스포츠 교류에 쏟아지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일축했습니다. 장 위원은 저희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열린 국제 태권도 대회에 북한 시범단이 참여한 것을 남북 교류로 해석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웅 북한 IOC위원은 북한 주도 ITF 시범단의 이번 한국 방문을 남북 스포츠 교류로 간주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이번에 지금 태권도가 오니까 뭐 당장 무슨 저 장미꽃 꽃다발이 지금 막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이게 성사된 거는 국제 태권도 연맹 시범단입니다. 그러니까 WTF하고 ITF 국제 기구들 사이의 거래입니다.
한국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연맹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석했던 장 위원은 지난 1일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이뤄진 BOA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포츠로 남북관계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한국 측의 기대는 천진난만한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적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네.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이다. 정치 군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스포츠나 태권도가 어떻게 이거 뭐냐면 더 북남 지역교류를 추구하고 뭐 물꼬를 두고 하느냐.
이번 북한 시범단의 한국 공연은 WTF의 초청을 한국 통일부가 승인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통일부는 시범단의 항공료와 숙식비 등에 남북협력기금 7천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태권도를 통해 남북 스포츠 교류가 성사되면서 꽉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을 틔워줄 계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저녁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의 T1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개막식에서 태권도가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폭제 구실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무주에서 신라와 백제가 하나가 되었듯이 오늘 이곳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과 국제 태권도 연맹이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또 3일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그동안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었는데 IOC가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웅 의원은 그러나 BOA에 스포츠가 남북관계 개선의 매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북남관계를 그 스포츠로서 정치가 우선시되기 전에 체육으로서 푼다는 것은 천진난만하게 짝이 없고 이 기대가 지나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인들이나 문화인들의 문화 교류 제안을 모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번 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좋은 시절에도 공동행진을 하는 거 한 번 하는 걸 시드니에 가서 김일성 선생하고 7번을 만나고 4만 한채 만나고 해가지고 송사시켰는데 아 지금 이런 지금 자라름판 기억하고 있는 형편에서 단일팀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뭐 단일팀 만나는 말 자체가 지금 우습지요.
앞서 세계 태권도 연맹 주최 만찬에서 장웅 위원을 만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그러나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We are supporting athletes from the country to be able to qualify.
한편 장웅 위원은 ITF 시범단이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시범을 보이기로 IOC, WTF 등과 합의했다고 확인하면서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실무적 논의를 거쳐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로 무더운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먼저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구름 줄어들겠습니다.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구름 조금 끼는 가운데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32도. 황해도 해주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30도. 개성도 구름 많겠고요.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5도. 함경남도 함흥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은 구름 조금 끼는 가운데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30도. 량강도 해산은 구름 조금 끼겠고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31도. 자강도 강계 구름 조금 끼겠고요.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33도. 희천은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VOA 방송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후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탄도로켓 화성 14형이 오전 9시 북한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돼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 발사가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륙간 탄도 로켓은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해 933km의 거리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로켓 발사 과정을 현지에서 직접 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5일 오후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북한이 방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 사람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라고 올렸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이것을 더 견뎌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아마도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이 난센스 같은 상황을 완전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성공 발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계기로 추가 경제 제재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은 4일 성명을 통해 북한과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기관이나 조력자들의 미국의 금융시스템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완전한 경제 제재를 촉구하면서 북한이 평화적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북한 정부와의 모든 금융과 교역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금융기관에 취한 조치를 지지하지만 이는 첫 번째 단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드너 의원은 말뿐인 시간은 이제 끝났다며 중국은 외교적 압박과 북한의 심각한 경제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터키의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이 올해 초에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4일 공화인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민투표를 진행해 찬성 51%, 반대 49%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개헌안은 의회 체제를 대통령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총리직 폐지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야당과 국제선거감시단 등은 당시 국민투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터키 대법원이 관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를 인정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공화인민당 대표와 수천 명의 지지자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수도 앙카라에서 이스탄불까지 약 425km를 행진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공화인민당 소속 의원이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스탄불 교도소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일 모스크바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 공조해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신들의 이 같은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단계적 프로그램과 북한의 핵활동 동결과 미한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중국의 구상에 기반해 한반도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의 구상을 촉진하기로 시 주석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3일 회동에서는 미군의 사드 배치가 영내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